비슷한 말과 같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그 목적, 목적과 목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목적은 purpose, 목적, 목표는 goal or aim 이렇게 맞죠? 목적과 목표의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이죠. 비슷한 말 같이 보이지만 인생의 목적이란 말과 인생의 목표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미닝이 있고 어떤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의미의 이유, 그런 점에서 근본,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고 어떤 내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비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 다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반면에 목표는 어떤 수단, 도구,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과 관련된 일일 수 있고 어떤 방식, doing, 어떤 행위, doing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의 전 삶을 생각해 볼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좀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든지 이런 목표에 대해서 과정에서 어떤 두인과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궁극적으로 이런 삶의 목적, 의미를 닮은 미닝을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물어본다면 되게 이제 진지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이죠. 그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의 그 믿는 교리를 잘 요약한 여러 가지 좋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잘 정리되어 있는 독트린 교리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하니까 영국에 출발한 거거든요. 1643년, 제법 오래됐죠.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당대의 최고 학식이 있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5년간 디스커션하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그 5년 후에 1648년에 그 신앙 고백서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리 좀 큰 교리 대요리 문답도 만들고 소요리 문답도 만드는데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딱 이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난 이것을 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던지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은 이래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돼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럴까? 제가 50, 한국나라 57이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서 이제 90까지 산다고 생각한다면 33살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좀 아프겠죠? 아프고 골골한 거 좀 빼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한번 거의 살아본 것과 같은 거잖아요. 대충 인생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뭘 여러분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고 뭐 직업도 다 다르겠지만 90년생 중에 한 60년 정도 가까이를 살아봤으니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뭐가 즐거운 인생인지, 뭐가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에 대한 이 결론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도 뭐 저와 별 나이가 차이 안 나니까 인생을 이제 살아본 거잖아요. 30살 살아봤으면 3분의 1을 살았으니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젊은 시절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미닝하고 너무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사는 거지 할 만한 것을 그때 비로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 그런 마음에 동의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뭐 돈을 좀 더 벌고 뭐 남들 뭐 집을 좀 사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고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과연 그게 목적일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쁨일까? 아니 될 것 같아요. 좀 더 일단 내가 소유를 안 해봤어 모르겠지만 해보면 기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식이었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자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째 질문이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살면 제일 행복해 하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형상도를 만드는 멀게 갈 것도 없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고 늘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을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려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할 만한 목적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로 어떻게 낙착같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도움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세상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아닌 그냥 목표에 지나지 않는 목표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뭐 괜찮은 게 목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와 같은 것들을 마치 인생의 목적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것 좀 얻겠다고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적을 찾으려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이런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100%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정말 잘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위해 100%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최초로 만드신 아담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오늘 많은 본문은 그 중에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그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인은 사장의 시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대로 모르는,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거든요.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제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 예배를 통해서. 늘 간증했죠. 그러나 가인은 전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벨을 참을 수 없어서 들에 불러서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벌을 이제 주시게 되었어요. 가인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어떤 일종의 은혜로운 조치도 취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다시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돌이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영광을 아예 멀리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느냐, 노시라는 땅에 갔어요. 노시라는 이 말을 원어에 보면 미닝은 방황하다, 유리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정착 없이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정착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은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가인이 17절에 보면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성, 캐슬 성을 쌓아요. 그리고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하나 세우고 그 기업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딱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아들에게 이제 유산,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인생이 세울 수 있는 목적은 고작 세상에서 잘 살아서 그 재산과 명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목적은 가인의 오대손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멕에 와서 이제 확실히 나타나죠.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맞이했어요. 최초의 이제 일부다처제를 도입했고요. 그가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딸들을 쭉 소개하는데 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넘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상이 되었는데 오늘날 하면 경제계에서 제1인자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에요.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말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넘버원이 됐다 이 뜻이죠. 그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그 분야의 조상 넘버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두발가인인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세상의 최고 기술자가 되었다. 뜻이죠. 딸 하나가 소개됐는데 나아마, 여자 이름을 그렇게 굳이 소개하지 않는데 유명했던 것 같아요. 나아마는 이름으로 보면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최고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주고 또 즐거움이 그 인생에 살아가는 뭐 낙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라멕의 모든 자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후손들 이런 세상에서 잘났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이 굳이 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잘 세상에서 넘버원이 되었다는 어느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 말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방황하는 것이다.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다. 목적이 없는, 진짜 살아갈 목적이 없이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정착 없는, 인간같지 않지 않게 살아가는, 내가 만든 인간이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잘못되는 거, 허망한, 별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이제 마음도 어두워지고 지혜로운 같지만 사실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소위 말하는 그 세상에서 그냥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대체해서 뭔가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잘 사는데 그냥 도움받는 신으로만 전락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그냥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에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나라의 어떤 그 미니스트들이 있거든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당신의 일을 정말 하고 싶다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생각했듯이 그냥 인생에서 흔히 누구든지 갖는 그것들을 그냥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을 마치 목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깊이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드디어 이제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 이게 목적이구나.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싶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 사명, 나도 그 일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는 믿음의 첫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여러분 잘 알 듯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라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문명지 발생지라는 것은 제일 잘 사는 동네였다 이 뜻이에요. 제일 잘 살았고 제일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사람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에 살았고 거기에 사업가의 아들로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고 남들이 다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테반이 한 설교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네 고향, 그 좋은 고향, 그 잘 사는 그곳에 그 부잣집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죠. 세상의 영광, 부귀, 모두가 목표 삼는 것들의 삶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 남의 땅, 남의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 속일 만큼 두려워하며 살고 불편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 보면 다 바보 같은, 왜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아, 세상을 왜 그렇게 남들처럼 살지 않고 왜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할 만큼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인생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자기를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엄청난 그 일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제 출발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그냥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부름받고 막 쓰임받고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흥분이 돼야 되고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남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이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래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평생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됐죠. 바보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불편하게 그 삶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적 있는 인생이 된 다음에 그의 삶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예배하는 자가 됐죠. 어디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중요한 자 일이 됐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것, 당신의 비전, 꿈, 별을 보여주며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말씀. 아직도 여기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흥분되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고 갈망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흥분시키는 이유예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루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이 전공 분야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남은 이 30대를 40대를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 살기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흥분하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꿈꾸면서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진짜 삶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25절, 26절을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 태어나게 한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을 보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25절을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셋이 그리고 아들을 낳는 아들이 에노스에서 바로 밑에 아들이죠. 근데 에노스가 살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즉 에노스가 살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전에는 없던 일인데 비로소 에노스로 인해서 에노스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비로소 옛날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가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에노스가 출생하고 나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것이 마치 중요하게 되어지는 분위기로 바뀌어졌다.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에노스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장을 넘어가서 5장 전체는 그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겨울 만큼 막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이름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가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5장 22절 24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이름이 에녹이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어요. 6장을 넘어가 보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다 망가지는데 그 중에 노아를 언급하면서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강조해요. 지금 뚜렷하게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벨 그리고 태어난 대신한 셋의 후손들이 족보를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두 후손들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넘버원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는 중요하죠.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록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TV에 보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도하고 싶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거든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성공은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집 몇 채를 샀느냐, 네가 세상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연봉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네가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플랜이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행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 땅대에 부르심을 입어서 그 세대를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 뜻을 펼치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모두의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 여러분 계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이 전공 이 직장에 있지만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이 있으신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세요.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친해진 것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널 만나는 사람들 좀 힘들지만 사랑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미션이 주어져요, 여러분. 미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구해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비전을 줄 수가 없어요. 비전이란 것은 뭐 진로와 같은 것, 앞으로 내가 뭐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전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란 게 다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성가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정말 지금 용서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품어주려고 하는 거, 노력들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요. 안 보여줘도 그냥 알아서 그쪽으로 차 인도가 가셔요.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순종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